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오는 30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이터통신은 28일 외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작성한 초안을 놓고 안보리 이사국들이 30일 오전 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도 30일 혹은 다음 날인 12월 1일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해 현재 30일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지난 25일 보도를 통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북한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을 줄이는 새로운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북한의 석탄 수출의 경우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이 상한선이 될 예정입니다. 안보리 외교관들은 결의안이 채택되면 30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 중 적어도 8억 달러의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와는 별도로 북한 해외 공간의 소유와 임대를 금지하는 한편 각국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늘 명확했고 이는 변함이 없다면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일본의 사드 배치 계획을 겨냥했습니다. 공상 대변인은 역사적인 이유로 일본의 군사적, 안보적 행보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주시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신중한 결정을 고려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역할 대신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조만간 사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다음 달 사드를 배치하고 있는 미국령 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확정 발표하고 배치 장소를 경상북도 성주에 자리한 골프장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 이전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8일 메시지 단문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만약 쿠바가 쿠바인들과 쿠바계 미국인, 미국을 위한 더 나은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면 나는 협정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몇 개월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맺은 미국과 쿠바 간의 협정이 쿠바에만 유리하게 돼 있다면서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쿠바에 민주주의 가치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사상과 종교의 자유 보장을 주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쿠바와의 관계를 정상화 이전인 사실상의 단절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된 라인스 프리버스 내정자는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당연히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유화 정책을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반세기 동안 쿠바를 이끌었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 25일 9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은 시리아와 예멘의 해군기지 설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란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모함마드 호세인 바게리 참모총장은 지난 26일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아마도 적절한 시점에 예멘과 시리아 해안에 해군 기지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28일 마닐라 주재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발견된 수상한 폭발물을 발견해 처리했습니다. 마닐라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 기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급조 사제 폭탄은 81mm 박격포탄과 휴대전화, 뇌관, 소형 건전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찰은 폭발물이 100m 내에 있는 사람들을 살상할 정도로 큰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폭발물은 미 대사관에서 약 20야드 떨어진 곳에 한 쓰레기통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남부 민다나오섬 다바오의 한 시장에서 15명을 살해하는 데 이용됐던 폭탄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된 미국 최대 할인 행사 블랙프라이데이. 물건을 구매할 때 큰 폭의 할인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원하는 물건을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물건을 사는 온라인 구매가 대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온라인 구매는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구매 방법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4차원 가상현실 기술, VR 기계를 이용한 구매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VR 기계를 착용하면 유명 상점들이 한눈에 펼쳐지고요. 여기서 물건을 구입할 백화점이나 상점을 골라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상점 내부와 똑같은 공간이 눈앞에 펼쳐지고 이곳에서 실제 제품과 똑같은 가상 제품을 보고 확인해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구매 방법, 앞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직접 발품을 팔 일이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함경북도 동해안은 밤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함흥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도, 영상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조 브룩스의 노래입니다. Love Lead the Way. 사랑이 길을 안내한다면 무엇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다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Waking up with this song in my head. Lost the fight with my mind to get out of bed. Another day and the week disappears. Whoa-oh-oh, gotta turn off this daytime TV. So I step to the street and begin
on my list of to-dos. Get life back again, throw my blues to the sky, let them go. Whoa, oh, oh, so that I can breathe and open my eyes so that I can see. It's a beautiful day. Cause I can't believe, oh, in the blink of an eye, life turns on a dime and I'm on my fee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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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now I can breathe. She gives me the eyes so that I can see. Oh, it's a beautiful day. When you open your heart and you say, this is only the start of it. Suddenly feelings become very clear to me. Nothing can stand in our w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쿠바의 공산혁명을 이끌었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의장이 지난주 금요일 90세를 일기로 사망했는데요. 미국에서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의장에 대한 애도 수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보수 정당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신자유주의자로 꼽히는 프랑스와 미피용 전 총리가 확정된 소식, 그리고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을 고려하는 일본 정부를 중국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얘기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쿠바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사망했다는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네, 지난 1959년 공산혁명에 성공한 뒤에 반세기 동안 쿠바를 이끌면서 미국과 옛소련이 경쟁하던 냉전 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주 금요일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쿠바 당국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장례식까지 9일간의 국상 기간을 선포했고요. 아바나 혁명 광장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는 수많은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카스트로 전 의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도 즉각 다양한 반응을 내놨죠.
네, 바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날 성명을 통해서 한 인물이 그 주변 사람들과 세계에 미친 엄청난 영향을 역사가 기록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카스트로 사망을 계기로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이 더 힘을 받길 희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신과 가족에게 내 슬픔을 전한다고 적은 조전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중립적이고 단순한 애도의 뜻을 전한 지도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의 혁명은 처음에는 희망이었지만 나중에는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하는 등 냉정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카스트로의 생애를 높이 평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 그리고 중남미 좌파 정권 등 쿠바의 전통적인 우방들은 일제히 카스트로의 생애를 칭송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쿠바 사회주의 사업의 창건자였고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카스트로 전 의장을 지켜세웠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대 세계사에서 한 시대의 상징이었다고 카스트로의 일생을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쿠바의 오랜 혈맹으로 꼽히는 북한도 즉각 반응을 내놨다고요?
네, 북한 당국은 월요일부터 사흘간 이 북한 전역에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주요 관공서 건물에 걸린 인공기를 조기로 개양하도록 했고요. 또 카스트로 전 의장의 사망이 알려진 이튿날 토요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조문단이 쿠바로 출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계 각국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은 1959년 32살 나이에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바의 공산 정권을 세우는 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이 혁명이 성공하자 이 토지 개혁, 민간 기업 국유화를 진행하고요. 외국 자본을 몰수했는데요. 이게 대부분 미국의 자본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항의했고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 1961년에 국교를 단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49년간 쿠바를 이끌다 이 건강 문제로 지난 2006년에 동생 라울에게 정권을 넘기고 2008년에 공식 퇴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 급격히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4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이 관계 개선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2015년 7월에는 이 국교 단절 54년 만에 양국 수도의 대사관이 다시 개설됐고요. 또 지난해 3월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88년 만에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민항기가 쿠바 아바나로 취항하는 등 양국 간의 경제, 문화 부문의 교류도 부쩍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내년 1월이면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쿠바 정책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쿠바와의 관계 개선, 이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라면 이 쿠바 정부와 좀 더 좋은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특히 쿠바의 종교 정치적 자유보장, 이 정치범 석방 등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쿠바와 다시 단교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이 카스트로 사망 후에 가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쿠바 정부가 탄압을 중단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또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변화하지 않으면 트럼프 당선인이 쿠바와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혹시 트럼프 당선인도 이 카스트로 전 의장의 사망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카스트로 전 의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26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이 트위터에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을 독재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산은 총사령, 절도, 고통과 가난, 그리고 인권 부정이었다면서 이 카스트로의 죽음은 수십 년간 쿠바에서 자행되어온 사회주의 억압의 종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현재 미국 내에서 지금 카스트로 전 의장의 추모 수준을 놓고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이고 존 케리 국무장관도 다음 달 4일 있을 카스트로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 공화당 측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부통령,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 장례식에 가서는 안 된다. 그는 독재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바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 출신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쿠바에 문을 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왜 카스트로의 유산인 반미주의, 살인, 독재까지 개방해야 하느냐면서 미국 정부가 장례식에 아무도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백악관은 현재 장례식에 대표를 보낼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요일에 치러진 프랑스 제1야당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프랑스와 피용 전 총리가 알랭 주페 예비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 피용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슐레를 잃은 좌파를 꺾기 위해서 단합해야 한다며 당내 분열을 경계하면서 이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네, 자 현재 이 피용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도 승리할 것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피용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데 따르면 피용 후보는 두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모두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이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를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두 차례 여론조사 모두 프랑스와 올랑드 현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해서 결선에 오르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프랑스의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프랑스와 피용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보죠.
예, 피용 공화당 후보에 대한 프랑스 현지 언론 그리고 외신들의 공통된 평가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친시장주의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건 보수주의자란 평가인데요. 낙태를 반대하고 정부 지출 삭감, 이민자 수용 상한 설정,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 통치에 실망한 프랑스 유권자들이 우익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 같은 이 극우 인사들의 과격한 정책을 안심할 수 없는 이 표심이 공화당 그리고 피용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외교부가 월요일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본이 내년 여름까지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이 사드 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신중히 행동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매우 분명하고 변함없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일본이 이 사드를 내년 여름까지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럴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드가 뭔지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다시 말해서 이 높은 고도를 나는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방어용 미사일 체계인데요. 미국과 한국 양국은 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지난 7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도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이 사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지난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의 사드 배치 검토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건데 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월요일 한국과 중국 공공외교 포럼이 중국 장쑤성 양저우에서 막을 내렸는데요. 이 회의에 참석한 채농상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 국민의 감정에 상처를 줬다면서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첸 조리는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조치이며 중국과 한국의 전략 동반자 관계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한국 군사당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일 뿐 중국을 겨냥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미국 정치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난해 흑인교회 총격 사건의 용의자 딜런 루프가 정신적으로 재판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서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소식. 또 추수감사절 다음 월요일은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폭의 할인 행사가 벌어지는 사이버 먼데이인데요. 올해는 사람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 이미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일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일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 8일 선거에서 불법으로 투표한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을 제외한다면 자신이 선거인단뿐 아니라 일반 투표에서도 앞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난 버지니아주와 뉴햄프셔주, 캘리포니아주 선거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미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일반 투표에서는 한 200만 표 이상 앞섰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네. 미국은 이 선거제도의 특성상 일반 투표에서 아무리 표를 많이 받아도 소용이 없죠.
예, 맞습니다.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투표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과반수인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일반 투표 득표수에서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클린턴 후보를 크게 따돌리고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죠.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당선인 했던 말을 들어보시죠.
It's a rigged election, believe me. And we know it's a rigged system. 1.8 million dead people.
네, 선거 제도가 조작됐다면서 이미 사망한 사람 180만 명이 유권자 등록 명부에 올라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정치 전문가들과 언론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알렉스 파디아 캘리포니아주 총무장관은 일요일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주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클린턴 전 장관이 승리를 거둔 버지니아주 등 이 세 개 주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한편에서는 위스콘신주 등 이 트럼프 당선인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둔 세 개 경합주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일스타인 녹색당 후보가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이렇게 세 개 주에 대한 재검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재검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터넷 모금 운동을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600만 달러 넘게 모금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당국이 스타인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곧 재검표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자, 그러자 클린턴 전 장관 측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재검표 방침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쪽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선거 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선거 패자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클린턴 전 장관 측이 재검표를 참여하기로 한 데서 이 비판을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클린턴 전 장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패배를 시인한 점을 들면서 재검표를 한다고 해도 변하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클린턴 전 장관 측에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클린턴 전 장관 측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클린턴 전 장관 측 변호인 마크 엘리아스 씨는 일요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재검표 참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검표 운동을 주도한 스타인 녹색당 후보 측은 위스콘신 주에서 사용된 투표 기계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의 온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선거에서 스타인 후보의 득표율은 채 1%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새 정부 인선 작업에 한창인데요. 이번 주에 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게 국무장관 자리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루돌프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롬니 전 주지사와 줄리안이 전 시장 한 사람은 이제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트럼프 당선인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주류 정치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던 트럼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롬니 전 주지사는 트럼프 반대운동을 이끈 반면에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후보의 측근으로 꼽혔다는 사람이지요. 특히 롬니 전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사기꾼이고 여성 혐오자라며 강도 높은 말로 비판했는데요. 자, 그랬던 롬니 전 주지사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그동안 쭉 트럼프 당선인에게 충성하면서 도왔던 사람들 가운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불만의 목소리는 트럼프 당선인을 비판했던 사람을 도대체 왜 기용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예, 롬니 전 주지사가 어느 정도나 트럼프 당선인에게 충성도를 보일지 장담하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켈린 콘웨이 트럼프 당선인 측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This is Trump's party now, and he won states that Mitt Romney lost. I mean, he won Michigan.
네, 일요일 ABC 방송의 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한 콘웨이 씨는 이제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시건과 같이 밋 롬니 전 주지사가 크게 패한 주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점을 들었는데요. 또 롬니 전 주지사가 트럼프 당선인을 비판한 것처럼 민주당이 클린턴 전 장관을 비판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월요일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데이비드 클라크 위스콘신주 밀워키 카운티 경찰국장 등과도 만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흑인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9명이 사망했었는데요. 이 사건의 용의자 딜런 루프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군요.
네, 월요일부터 배심원 선정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원래는 지난 7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변호인 측이 딜런 루프가 정신적으로 재판에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재판 적격 심사를 요청하면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연방법원이 변호인 측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네, 자 지난해 미국인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던져줬던 흑인교회 총격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되짚어볼까요?
네, 지난해 6월 17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수요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흑인교회에 백인 청년 딜런 루프가 들어가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담임 목사이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인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를 포함해 9명이 숨졌는데요. 용의자 딜런 루프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33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더 문제가 됐던 것이 당시에 용의자는 백인이었고 사망자는 모두 흑인이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국이 백인 우월주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 규정했는데요. 자, 용의자 딜런 루프가 인터넷에 인종차별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고 또 인종차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남부연합기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청사 앞에 있던 남부연합기를 철거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결국 이 남부연합기는 내려져서 박물관으로 보내졌죠. 바로 이 상황에서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헤일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 대사로 내정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주말 미국에서는 가장 큰 폭의 할인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인들 중에는 가족과 추수감사절 만찬을 즐긴 후에 쇼핑에 나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주말에 미처 쇼핑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이 사이버 먼데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람들은 싼 물건을 먼저 손에 넣으려고 가게 밖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다리거나 새벽부터 쇼핑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이렇게 복잡한 가게에서 쇼핑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혹은 쇼핑을 미처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감사절 주말 다음 월요일에는 사이버 먼데이 할인이 진행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온라인에서 큰 폭의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날이죠. 자, 그런데요, 이 사이버 먼데이가 블랙 프라이데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월요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미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자,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미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터넷 할인 행사가 빨리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요즘은 상점에서 직접 물건을 사기보다는 집에서 컴퓨터나 손전화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자, 바로 이런 온라인 쇼핑객들을 겨냥해서 일찌감치 온라인 할인 행사를 시작한 겁니다. 온라인 경제를 분석하는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츠 측은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쓴 금액이 약 3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22%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어도비 측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리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한 만큼 업체들이 예전처럼 이 사이버 먼데이 특수를 누리기는 좀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추수감사절 주말에 이렇게 온라인 쇼핑은 늘었는데요. 그럼 직접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일반 쇼핑은 어땠나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소비 분석 기관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총 판매 금액은 5%, 결제 건수는 약 8%, 상점 방문객은 1%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게 한 가지 원인이 되겠고요. 또 바로 몇 주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분산된 점, 또 11월의 날씨가 다소 포근했던 점 등도 일반 쇼핑 매출이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겨울옷 장만에 나설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군요.
예.
자, 그래도 일반 쇼핑과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모두 합친 연말 쇼핑 전체 매출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이 전미 소매업 연맹 측은 올해 연말 쇼핑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3.6%포인트 늘어난 6,5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실업률이 8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또 올해 시간당 수당 역시 지난 2009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노동시장이 안정되면서 소비자들도 지갑을 여는데 이전처럼 주저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 전미소매업 연맹 측은 사람들의 1인당 연말 쇼핑 평균 지출액도 636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3%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라 존스의 노래입니다. 해가 뜨는 건 당신의 눈동자 속 아침 같아요 라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Sunrise looks like morning in your eyes but the clock's held 9:15 for hours. Sunrise couldn't tempt us if it tried 'cause the afternoon's already come and gone. And I said, who surprise, surprise, something I could hide when I see we made it through another day. Then I say, who?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은 내년 1월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일하게 될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행정부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미국 행정부 조직은 대통령과 부통령, 대통령실, 그리고 15개의 행정부처로 이뤄진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로 국정 전반을 책임집니다.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현재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의 최우선 임무는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하는 겁니다. 부통령은 의회의 상원의장직도 함께 수행하는데요. 상원의 표결이 찬반 동률일 때 상원의장은 결정권을 갖는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을 돕기 위해서 1939년에 설립된 대통령 직속기관인데요. 백악관 비서실장이 총괄하고요. 국정 전 분야에 걸쳐서 대통령에게 자문 역할을 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대통령 보좌진은 상원의 인준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들로 꾸릴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행정부처들, 국무부와 재무부, 국방부.
현재 미국 행정부는 15개의 정부부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는 외교와 나라살림, 국방을 책임지는 국무부와 재무부, 그리고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의 전신은 전쟁부인데요. 1949년에 조직이 확대되면서 국방부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세 개 부처 모두 미국의 독립 초기인 178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Important conversation about a number of topics ranging from Yemen to Libya to Syria, obviously. 최근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시리아 사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한 후에 가진 기자회견 잠시 들으셨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하는 일은 대외정책과 조약 체결, 대민 외교 업무 등 대부분 다른 나라 외교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제뉴스를 들으시다 보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어느 어느 나라 외교장관과 만났다는 보도 듣게 됩니다. 재무부는 국내외 재정정책 수립과 화폐, 국채 발행을 관리 감독하는 등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부처고요. 미국의 국방과 군사를 책임지는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부처 가운데서는 규모가 가장 큰 조직입니다.
1800년대에 세워진 부처들, 내무부, 농무부, 법무부.
1800년대 만들어진 정부 부처들로 내무부와 농무부, 법무부가 있습니다. 내무부의 주 임무는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의 천연 자원 보존과 개발을 책임지는 겁니다.
These are some of the many national treasures in America's national parks.
올해가 미국 국립공원 1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내무부는 이런 국립공원 보존 문제를 관장하고요. 또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정책 같은 것도 내무부 소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내무부가 국내 치안이나 안보를 책임지지만 미국 내무부는 역할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광활한 농지를 가진 만큼 농무부가 할 일도 아주 방대한데요. 미국의 농업 발전과 농민의 소득 증대, 농산물 검사, 등급 판정과 위생에 대한 관리 감독은 물론이고요. 축산업과 임업도 농무부 소관입니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I am honored beyond words to step into this larger role today as your Attorney General as we continue the core work of our
네, 지난해 있었던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의 취임식 장면입니다. 미국의 다른 행정부처 장관들은 모두 세크러터리라는 호칭을 쓰지만 이 법무장관만큼은 어토니 제너럴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데요. 법무장관이 연방검찰총장도 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갖습니다. 주요 산하기관으로 연방수사국과 마약관리국 등이 있습니다.
1900년대 이후 설립된 부처들.
미국 15개 행정부처 가운데 앞서 소개해드린 6개 부처와 2000년대에 신설된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모든 정보부처는 다 1900년대에 설립됐습니다. 1903년에 발족한 상무부는 미국의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입니다. 정부와 기업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를 만들어 분석하고요. 그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일도 합니다. 노동부는 연방노동관련법 준수와 근로조건 감독, 근로자연금관리, 직업훈련 프로그램 집행 등을 맡고 있습니다. 보건후생부는 1953년에 세워질 당시 교육 업무까지 총괄하고 있었는데요.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교육 부문을 강조하기 위해 1980년에 교육부를 따로 신설하면서 보건후생부로 분류됐습니다. 사회보장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요. 노인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구호와 의료 지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택의 공급과 환경 개선, 빈곤, 낙후 지역 개발, 도시개발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택도시개발부, 미국 전체 고속도로 계획과 건설, 유지 보수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 교통부, 에너지 정책과 환경은 물론이고 미국의 핵 안보 강화 업무까지 맡고 있는 에너지부와 재향 군인들의 복지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부가 있습니다.
The entire building has just collapsed as if a demolition team set off. When you see the
지난 2001년 미국의 전대미문의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듬해 국토안보법에 의해서 신설된 부처입니다. 테러 공격 예방과 미국민과 주요 국가기관 시설, 자원 보호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는 현재 15개 부처 가운데서는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부처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행정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오늘 마이크 finds out that Lynn has done something right under the professor's nose. Let's find ou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본문에서 마이크가 린에게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오늘 너 수업 시간에 졸는 걸 봤어.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그래서 내가 너를 깨우고 깨웠는데 안 일어나더라고 라고 말을 건네네요. 그러자 린은 Oh, did you? 정말?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아유, 어제 좀 일찍 잤을걸 라고 대답하니까 마이크는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근데 교수님이 내가 자고 있는 걸 전혀 모르시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내가 교수님 바로 코 밑에 있었는데도 말이야 라고 하네요. 린은 깜짝 놀랐나 봐요. Yikes! 아이고 어떡해.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This phrase means that it happens very close to you, but you don't notice it at all. The right under one's nose는 바로 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죠. 가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는데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자신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예를 들어,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역사책을 찾으며 Where is my history book? Where is it? 이라고 묻는다면 It's right there, right in front of you. It's right under your nose, silly. 아유, 그것도 안 보이니? 바로 네 옆에 있잖아 라고 답해줄 수 있겠네요. 오늘의 영어 표현, right under one's nose.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Today's phrase, right under one's nose. 바로 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하다. 또는 등잔 밑이 어둡다. Right under one's nos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제니퍼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의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외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적인 현안 문제에서 미국의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 미국은 60여 개국을 규합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도시와 마을을 장악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란과 협상에 나서 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와의 싸움도 계속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에이즈에서 해방된 어린 세대를 목격하고 있으며 미국은 각국의 의료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서아프리카에서 치명적인 에볼라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10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으로 3천 명의 미군 군의관들이 아프리카에 파견돼 또 다른 외국 의료진 그리고 현지 병원과 협력해 예방과 치료 사업을 벌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같은 국제적인 긴급 진료 활동을 통해 100만 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과 함께 온실가스 감소 등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환경 파괴의 주범인 수소 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키갈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해양과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남극해 수백만 제곱킬로미터를 자연 보호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이 모든 사람을 위해 또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를 도와서 이처럼 평화와 안정을 이룬 적이 일찍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찍이 보지 못한 커다란 결실을 거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